히브리서 12장 오늘은 4절서부터 저희가 봅니다. 4절서부터 11절까지만 읽고 그리고 9절들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저희가 죄와 싸우되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거기까지 읽고 좀 공부를 하죠. 다음번에 그 지금 읽은 마지막 부분하고 또 합쳐서 또 공부를 하겠는데요. 지금 11장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믿음은 천국 현실을 증거한다 해서 이제 그 11장에 쭉 나왔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또 12장에 와서 보니까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주님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또 바라보며 사는 삶 같은 삶을 얘기하는데 그 결론이 이제 예수님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희가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왜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하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즉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뭐야 성경 내용들이 뭐 그런 것만 골라서 보는 것 같이 이 기독교인의 삶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뭐 꼭 그런 구절만 골라보는 건 아닌데 저희가 뭐 구약을 보건 지금 예,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제가 막 일부러 그렇게 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독교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인의 삶은 고난의 삶.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피곤하여 낙심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곤한 이유들이. 그러나 분명한 거는 피곤해서 사람이 또 피곤하면 이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또 이렇게 다운이 되죠. 영어로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지난번에 공부할 때 거기까지 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삶과 그 죽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피곤하고 낙심할 때 그렇게 안 되게, 즉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거죠. 세상 말로 한다면.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이는 이 세상은 이 정말 뭐예요? 요즘 더 그런 것 같은데 세상이 더 정도 없어지고 뭐 하는데 정말 제가 볼 때 이 믿지 않는 세상은 이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닌 척들 하고 사는 거지 사실 그 일일이 그 사람들이 겪는 거나 뭐 집에 이 모든 가족들의 관계나 뭐 친구들의 관계나 뭐 회사 가서 하는 모든 것이 이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끌려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사실 기쁨도 없고. 지금 그러나 저희는 지금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중심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랬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 말은 뭐냐? 내가 핍박을 받았은 즉 너희도 핍박을 받을 거고 내 삶이 고난이었은 즉 너희들의 삶도 고난이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십니까? 지금 그 삶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삶이 고난의 삶이었으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자꾸 이게 세상식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세상이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돈 잘 벌고 즉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그 낙심하고 피곤하고 막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좀 괴롭습니다. 아닌 척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물론 뭐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 부려먹고 저 사람 부려먹어서 뭐 조금 편한 거 이런 면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삶 자체는 뭐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앞에서 보이는 것 같이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왜? 죄에 빠진 세상에서 지금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이나 그런 핍박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헛되고 헛된 거지.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잘되고 편한 삶을 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영광을 위해 받아야 되는 고난, 받아야 되는 핍박, 이걸 기쁘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환영하는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분도 믿음으로 산 건데 여러분과 저한테도 지금 그런 복을 주시자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 알고 싶어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와 예수님 고난 그거 어떤 건지 더 알고 싶다. 이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근데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의미가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예요, 그러면? 고난 받아서 어쩌자고?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게뭐 그렇게 뭐 고난 받으면 철 든다. 철 들어서 뭐 하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게 삶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도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경험, 내가 오늘도 뭐 했고 뭐 했는데 이게 헛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는 다 헛되고 헛된 건데.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갔다. 참 뜻이 많은 구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현실을 주신 것. 이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조건 고난을 이렇게 나쁜 걸로 생각하고, 뭐 힘든 걸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외로움도 포함되어 있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포함되어 있고, 죄와 싸우는 그 일에, 뭐 예수님 보고 싶은 그 일, 뭐 여러 가지입니다, 고난의 이 모습들이.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고난에 참여되는 것과 아무 관계없는 고난이라면, 그럼 진짜 허무하고 불쌍한 거 아니에요? 진짜 헛되고 헛되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정말 다 헛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서는 저 이렇게 좀 완전히 진짜 미쳐갖고 이상한 짓 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왜? 아, 그 자기 삶이 정말 그렇게 헛된 거면 그건 뭐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사랑을 갖고 지금 이런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대하는 건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를 받아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왜 고난을 받게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을 받으면서 도대체 뭐야, 내 삶은? 근데 은혜를 주신 이유 중 하나, 예수님 믿는 거. 그런데 또 하나가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한다. 예, 여러분과 제가 뭐 수도 없이 읽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정말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거 아니면 기뻐할 이유도 없죠. 고난받으면서 못하러 기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면 이건 엄청난 영광,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보여주듯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결국 엄청난 고난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계속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어쩔 때는 크고 어쩔 때는 작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 분명히 있죠. 죄와 싸움으로 오는 고난, 세상과 싸움으로 오는 고난, 예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 그렇죠? 같은 기독교인들이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 네.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삶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내함. 그래서 6장 12절 생각나세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 거기 게으르지 아니하고 뭐래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된다. 그냥 결국 종합을 해놨는데 믿음과 오래 참음. 결국 그겁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그러니 지금 그것을 도와주려고 히브리서가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 아까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11장에서 지금 계속 배워왔고 이제 인내. 오래 참는 건데 근데 오래 참는 것, 이 인내가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성경 말씀에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없이는 이 인내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오는데 믿는 사람의 반응과 안 믿는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즉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즉 고난이 오는데 은혜하고 합쳐서 오는 거죠. 안 믿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오는데 은혜는 없어요.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이제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생깁니다. 근데 은혜가 없이 고난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비난하는 거죠. 불만, 불평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보여드리죠. 야고보서 그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는데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내하라 지금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인내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어떻게 주시느냐?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난이 더 있어야 인내도 클 거 아니에요. 고난을 안 받고 인내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그러면 이건 고난을 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인내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 뒤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도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잘 인내하여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흐름을 잡고 이제 4절부터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하시면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리하여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는 이걸 이런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나쁜 거가 절대 아니죠. 기독교인한테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럼 진짜 나쁜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4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지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안 하셨다. 지금 이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즉 구원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네, 그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어쨌든 지금 막 재산까지 다 뺏겨가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자들과 또 사귀는 그런 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좀 너무 심한 말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좀 심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지금 고난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너 죄와 싸우지 않았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인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우, 너무 힘들어. 예수님께서. 더 인내하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피 흘리는 데까지. 왜? 여러분에게 복 더 주시려고. 이 참 복을 너무나 싫어들 합니다. 그 예수님 고난에 참여되는 예수님과 같이 이런 고난을 받는 우리가 뭐 예수님 수준에서 뭐 고난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지만 어찌저 조금이나마 정말 뭐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순종하려 그러는데 죄 안 질라 그러는데 피 흘리기까지 이거 어느 정도의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인지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예수님과 닮게 만들려고 지금 피 흘리게까지 싸우란 말입니다. 더 인내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12장 그 1절에서 경주, 우리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 표현하다가 갑자기 우리 삶이 이제 피나는, 피가 막 터지는 권투로 돼버렸습니다. 아니, 달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막 피까지 흘리는 권투해야 돼요. 그게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영어로 sugar coated 뭐 이렇게 설탕을 바르고 이러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잘 인내를 하려는데 그것도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인내심도 주시는 그런 고난인데 아 이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왜 이러시냐고. 지금 고난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인내하라고. 더 심한 고난이 있다고. 죽기까지 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이래 놓으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어쨌건 간에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피 흘리기까지 했어요? 아직도 할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시츄에이션을 이해를 못하셔서 이런 글을 써주시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너네가 아직 싸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격려가 됩니까? 위로가 되시냐고.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안 되면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은혜와 같이 말씀이 주어지느냐? 아니면 은혜가 없이 주어지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위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러는가? 그 설명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냐? 너희들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설명해줘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너네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벌써 잊었느냐? 왜? 신명기 8장 5절과 6절을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장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다. 잠언 3장 11절 12절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잘 일이 안 풀려요. 힘든 거예요. 어렵단 말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런 줄 착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건 일반 은혜예요. 안 믿어도 주세요. 안 믿어도 주시는 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이걸 얘기하죠. 자기네들은 뭐 예수님 잘 믿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대요. 아무 고난이 없다고 자랑하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 읽는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 채찍질이라는 단어, 뭐 그게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표현되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근데 이게 싫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그 시작부터가 그걸 원해서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잠언에서는 기뻐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리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그 고난이 10절에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한다. 이게 왜 싫은 거예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지금 말씀 생각나요? 근데 말씀을 생각을 해야죠. 아, 죽겠으면 더 해야죠. 더 힘들면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도구. 그래서 은혜 받는 욕심을 좀 내세요. 세상 거 욕심은 그건 버려야지만, 은혜 받는 욕심은 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더 받고도록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기도도 더 하고, 말씀도 더 읽고,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욕심을 부려갖고 더 받으러 해야 되는데, 아, 또 그런 건또 욕심이 없어요. 다른 거는 또 욕심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질 않으셨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산다면, 그러면 이런 말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혼나야 될 짓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도 싫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싫어요.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잘못됐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도 채찍질 하신다고 하는데, 인간들은 자기네 아들, 딸을 채찍질 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그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채찍질 하면 오히려 나쁜 부모가 돼버리는. 아니, 말씀을 반대로 거꾸로 갑니다. 자기네들이 자식들을 사랑 안 하면서 채찍질 하는 사람 보고 사랑 안 한다 그래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요, 지금.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키우는 면에서도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데 우리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자기가 너무 똑똑해갖고 마음도 좋고 그래갖고 안 때려요.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뭐 수도 없이 읽어드린 구절들이잖아요. 잠언 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즉 때리는 걸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에 뭐 이런 말씀이 수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다 안 읽어드려도 아시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잠언 19장 18절, 잠언 22장 15절, 23장 13절에서 14절, 29장 15절, 그리고 17절. 다 무슨 얘기예요? 그 자식들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때리시면 자식들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합니다. 사실 저는 보니까 더 많이 맞은 애가 더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성경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대로 해야죠. 그 현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현실이 즉 우리를 징계하는 현실이 교회 7일을 통해서 제일 잘 증거되지만 또 삶에서 고난과 어려운 일 이런 것을 통해서도 또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그래서 아이고 좀 어려운 일이 계시면 아유,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또 인내심을 키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7절, 8절을 읽으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근데 있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리라. 사생자는 안 때린단 말입니다. 징계를 안 한단 말입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즉 이렇게 징계 안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말이죠. 왜? 세상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어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어쩌면 그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참음은 그 참음이라는 그 단어가 그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즉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는데 그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참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바라보고 즉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삶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참으심에 참여하라. 참 대단한 엄청난 은혜예요. 복도 이 수준으로 따지면 지금 엄청난 수준의 복입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즉, 아들이면 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한 명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왜?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니까. 즉, 참 아들이면 다 받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좀 고난이 오면 왜? 그 참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리를 하고 끝을 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데 빈정대는 자들이 주위에 많습니까? 믿음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천국 소망 중심으로 살다 보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세상에서 잘 안 되고 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목적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 주위에서 바보 취급을 하는가? 예수님 잘 믿어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축복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가? 사실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자는 건데 주위에서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는가? 어디 가도 어색하고 낯설은가? 누구와 이야기해도 뭐 이해해주지 않고 또 외롭고 이 세상의 삶이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고 왜? 좀 타협할래니 아우 매시끄럽잖아요. 근데 또 뭐 매시끄러운 척 하다가 또 타협도 또 하게 되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데 지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여러분에게 참 힘들고 힘든데 더 힘들 거다 이 말입니다. 인내하시라.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도 뭐 위태롭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더 인내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에 뭐가 바뀌고 뭐 내 상황이 바뀌고 이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가끔 이렇게 유혹이 되어서 아 뭐 저거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걸 좀 어떻게 하면 하는 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 제정신으로 안 돌아오면 문제예요 그거. 그럴 때는 우리 서로 얘기해갖고 서로 정신을 차려야지 그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거.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그리고 뭘 바래요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고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난이 있다 해서 이를 꽉 물고 억지로 참아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이런 게 기뻐진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도 그런 소리 하죠. 괜찮다. 그러나 그건 거짓이고 뭐가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다 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천국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거죠. 그래서 괜찮다는 거는 이제 죽어서 괜찮다가 되는 거지,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 말로 괜찮다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괜찮다가 적용되는 말이죠. 괜찮다 그러면 죽기 전에 괜찮아진다는 얘기인데, 기독교에서 괜찮다는 죽기 전에 뭐 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천국 가서고 이 세상에서는 환란이 있을 거다 말씀하신. 여러분과 저는 사생아들이 아닙니다. 감사하세요. 그 징계가 없으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 풀리시면 걱정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사생아인가? 참아들이 아닌가? 조금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아들이 아니면. 엄청난 소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참아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제가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저희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여기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 보세요. 그만 울어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제가 요번 지난 주말에 그 장례식이 있었는데 제 설교가 그거였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유익한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왜 죽는 것이 유익한가? 그 말씀 전했는데, 뭐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은 소리니까 넘어가요. 죽는 것이 유익한 게 되면, 그럼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좋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조금 바꿔갖고 고난도 유익하다. 왜? 인내하게 한단 말입니다. 더 큰 고난이 와도 껐다없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예수님 더욱 닮으라고. 우리 이 말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지금 받아주고 계시는, 나를 징계하시는, 절대로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게끔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쩔 때는 우리가 좀 무지해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막 때릴 때 억울한 느낌도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희한한 게 이 세상에서 뭐 어느 정도 고난이 있건 간에 이 은혜와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는 이 아들이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번에 또 모여서 계속 그 12장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의 그 참뜻.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참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로 더욱 인내하게, 그리하여 더욱 그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 더욱 순종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욱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에 은혜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확인하는 귀한 일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